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에 관한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보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드러나는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느부갓네살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죠. 화를 갑자기 내는 느부갓네살 스타일인데 또 제2의 느부갓네살 스타일은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 많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듣고 보고 경험했어요.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 우리서를 쭉 보면서 1장부터 지금 4장에 이르기까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표, 이게 앞으로 있을 예표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또 나오냐면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바벨론이 다시금 이 세상에 쓰고 그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져서 많은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많은 문물이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 무역이 횡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나라가 지금 가장 비슷한 나라는 미국이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이 바벨론적인 어떤 그러한 특색을 점점 지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경사하고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미국이 참으로 마지막 세대에 사라지기도 하면서 어려운 그런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회들이 깨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 말씀을 언젠가 그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와 같은 기록이 참으로 이 전체 인류 역사에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봐왔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그런 지혜에 인상이 깊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주술자와 그 점술가들이 다 해몽을 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오직 한 사람이 해냈죠.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신이고 장래를 예견하는 그와 같은 신이다 하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하나님을 높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3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이 사건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이 화로에 던지진 이 용광로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이 전혀 불에 타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는 제4의 인물 하늘의 신 같은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그 현장을 목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장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 4장에서 그가 간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앙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4장은 신앙 간증이라고 봐도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4장의 그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모든 완전히 뭐 민족도 달라요. 에스니 그룹이 다 다릅니다. 랭귀지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2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거는 3장의 어떤 그런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4장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7년 동안에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7년 동안의 경험이 뭔지가 바로 이 4절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꼭 이렇게 하기를 명화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엄청난 간증이 된 것이죠. 그가 경험한 일이 무엇이길래 그의 인생이 뿌리채 변했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원하게 되었을까요? 이 강력한 간증의 배경이 뭐겠습니까? 어쩌면 이 다니엘서 이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이 간증은 느부갓네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의 절정기가 모든 자기의 영광,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떤 그런 권세를 자랑하는 그때가 자기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7년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자기의 인생의 절정기는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 4장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는 천국에 가면 느부갓네살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신앙 간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회심 간증이에요. 그 전에는 3장까지는 그냥 듣기로는 그냥 보기로는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기로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그가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뀐 회심의 배경은 또 꿈 때문이었습니다. 2장에서도 꿈을 꿨는데요. 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그가 두렵게 돼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무서운 꿈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무서운 꿈을 꾼 기억이 없으세요? 꿈에서 그냥 감에 눌려가지고 헤매시다가 깨어났는데도 그 꿈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경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4절부터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 즉 인생 그대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자기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때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롭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크게 마음이 뒤틀려서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2장에서도 뭔가 번민은 있었지만 이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모하길 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번에도 또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드렸습니다. 꿈 얘기를 이번에는 해줘요. 꿈 얘기를 해주면서까지 그 꿈을 해몽하러 하는데 못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에서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벨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 그렇게 바꿨는데요.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다니엘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고 꿈이 풀립니다. 자, 그런데 그 꿈 이야기가 이제 10절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땅 한가운데 높고 큰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세상 땅끝에서도 다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였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자기의 그 꿈,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은 자기가 그 금 신상을 이제 그 신상을 봤고 그랬었는데 그 신상도 엄청나게 큰 것이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신상을 이제 세웁니다. 절하도록 하는데 그 신상 또한 높이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었어요. 평지에다가 상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와 비슷한 그런 느낌의 나무가 꿈속에서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 나무가 계속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자랐다는 것이죠. 하늘까지도 뻗치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땅 어디서든지 그 나무를 보고 나무의 풍성함으로 온 세상에 그 열매로 다 채워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들이 깃들고 생물들이 그 열매로 먹고 살고 그게 쭉 10절서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명령을 내립니다. 거룩한 감시자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angelic watcher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 파수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에서 내려온 그런 메신저이자 파수꾼의 그런 존재인데 그가 나타나서 명한 게 뭐냐면은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베어버리겠고 나무는 밑둥치만 남고 완전히 뿌리째 뽑히지는 않지만 밑둥치만 남은 채 있지만 또 자라지 못하게 쇠줄과 노줄로 동여매진다는 것입니다. 나무 그 그루터기가 그 같은 이 쇠와 노수로 된 쇠 속에 철장과 같은 그런 가운데 갇혀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무성한 잡초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이 하늘의 감시자, 거룩한 감시자가 명한 것이었어요. 자, 근데 나무였는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자, 이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16절에서 그의 마음은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즉 나무로 봤지만은 그 나무가 아닌 어떤 사람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무로 본 것인데 어떤 사람을 겨냥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가 은연중에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는 것을 점점 부인할 수 없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게 높이 세워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세웠던 그 상도 신상도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세웠던 그런 동상이었거든요. 그 나무도 그랬는데 나무가 깨집니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가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처럼 되어버린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일곱 대를 지난다. 즉 7년을 그렇게 지낼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왜 그런 꿈이 있는지 그 꿈을 보게 된 뜻을 이 하늘의 감시자가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나라를 다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게 되고 그래서 권위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고 권위를 바로 행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낮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어떤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원이 있어야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생각이 봐라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여기서도 다시금 강조해서 다니엘아 너의 그 신 너의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도 분명히 나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믿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19절에서 이제 왕의 말이 끝난 것을 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니엘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동안 말을 못합니다. 보시면 19절에서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1장을 기억해 보시면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꿈의 내용이 너무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가 당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제 해석을 해요.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듣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라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서 꿈 해몽을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당신이 들깨처럼 되어서 7년을 살 것입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제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인생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인생 고백은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이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당신 나라를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몽을 마친 다니엘이 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7절 말씀인데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조언이에요.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라.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법이었어요. 그죠? 자기의 법에서 벗어나면 불법이에요. 자기가 법이니까. 그래, 의로움이 자기 자신인데 지금 다니엘은 뭘 얘기합니까? 공의를 행하라 그래요. 공의는 그렇다면 자기의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위에 계신 그 높으신 분의 기준이 의로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 법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도 그렇습니다. 자비도 온전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좋게도 하고 아니면은 처벌해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이 다니엘이 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도 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 요절났어. 당신은 끝났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요.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다니엘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보기도 하고 목격도 하고 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느냐고. 그렇게 하기보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그 심판에 떨어져 가는 것을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니엘은 진심으로 느부갓네살이 그와 같은 심판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신하니까 왕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측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하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분명히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돌이키기를 그때까지도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말하고 죄를 지적하는 일은 어떨 때는요, 물론 뭐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은요. 하지만 심판길에 있는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요,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수고들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15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라. 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이 시대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와 같은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지만은 제가 어제 오전에 교회에 예배실에서 좀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불현듯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담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부담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헌금하는 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일은 잘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힘드냐? 라는 그러한 어떤 질문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뭐죠? 그래서 좀 더 좀 집중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너는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떠오르는 모습이 휠체어였습니다. 그 휠체어 하니까는 바로 우리 놀이터에 있는 휠체어가 있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특히나 놀이터 근처에 있는 그 노숙자의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의논도 하고 또 교육부 모임에서도 사역 팀 모임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많이 무감했고 더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다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 정도로 여겼던 마음인데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얼마나 그 영혼을 생각을 하느냐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노숙자 텐트로 갔습니다. 제가 노숙자 텐트에 몇 번 갔어요.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제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문제 해결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만 더 컸어요. 사실은 내 안에 사람이 있기에 좀 말을 건넸습니다. 말을 건네자마자 금방 오는 반응이 곧 텐트 걷어서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누군가 뭔가 말을 건네오기 시작을 하면 외부인이 떠나라는 얘기니까 습관적으로 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더 열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교회에 목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교회에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다. 목사라고 하면 금방 또 그냥 닫아지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I'm a pastor 그러면 금방 그냥 닫혀요. 그래서 I'm a Christian, I'm a member of this church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제 이름이 아무개인데 당신 이름이 뭐냐고 뭔가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차원으로 더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고개가 이렇게 얼굴이 텐트 밖으로 나오면서 I'm Margaret 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I'm Margaret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우리 텐트 안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텐트 안에 이 여인이 자기 다리를 상처를 씻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리 하나가 자기 두 다리를 합친 것보다 더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한쪽이.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다리가 그렇게 부어 있는데 또 거기에 상처가 헌데가 있어가지고 피가 자꾸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거즈로 닦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있었지 않느냐고 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사고를 당했었대요. 이제 작년에 사고를 당해서 차에 부딪혀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수술 받고 그랬는데 이 다리의 부위가 그 다음에 잘 내리지를 않고 그러면서 자꾸 피부가 잘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거기서 헌데가 좀 생겨서 자기가 계속 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병원에서 준 게 다 있다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처음엔 경계 경계빛이 역력했는데 많이 얼굴 표정이 누그러진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예수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기회를 좀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대화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제 마음에 부족했던 어떤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문제, 복음 전달을 다시 좀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대할 때에도 그냥 왕으로서 어떤 포지션적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생각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기고 그에게 닥친 그런 앞으로의 심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에 그가 조언을 해준 것이다 생각을 해요. 당신의 인생의 가운데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으라는 그와 같은 조언을 한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부르는 그 찬송이 있어요. 결심 찬송. 이게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이 찬송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시는 우리가 부르면 아실 텐데 이 찬송의 배경을 또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말하는 그런 측은한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송의 그 작사자는 샬롯 엘리엇이라는 성악가예요. 성악가였습니다. 1800년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일반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성악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왔던 관객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그 목사님이었는데 이 1800년대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자 목사였던 분입니다. 시저 밀런이라는 분인데 이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 여자 성악가에게 이 목사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찬송가의 배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와, 당신의 그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그 당신의 그 목소리에 매료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신의 목소리를 예수를 위해 예수의 복음을 위해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아십니까? 아마 그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의 영혼이나 술주정뱅이에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영혼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당신의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게 되었으니 그와 같은 복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성악가가 어땠을까요? 노발대발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자기는 지금 너무도 만족스러워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주 뭐 그래서 녹이 충천해가지고 집으로 가서 오늘 참 기분 나쁜 날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꾸만 아까 그 못된 목사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는데 점점 그 목사가 했던 이야기가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예수를 아느냐고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길을 예수가 열어주셨다고 결국은 새벽 2시가 되어서 잠을 더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듭니다. 펜을 들고 쓰고 내려간 것이 바로 이 작사 내용이에요. 가사 내용이에요. 얼굴에서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한 그 가사가 바로 이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큰 죄 빠진 날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져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물론 이 밀런 목사 같은 그런 스타일이 그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심판과 저주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측은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여인은 우리가 지금도 부르는 이 같은 귀한 찬송가 가사가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노래를. 다니엘도 이 느부갓네살의 영혼에 그런 긍휼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참 진실을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언한 것,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우리의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계에, 우리 교회에 풍성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적한 느부갓네살에게 지적한 이 공의와 자비의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시죠. 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또 좋은 일도 베푼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지가복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가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최고예요. 꼭 내가 최고라고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도 나와 버금어 갈 수 있는 그런 대상 정도로만 생각을 할 때 그 문제는 죄 중에 가장 큰 문제예요. 느부갓네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그 문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그런 소위 얘기하는 거물들의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거물, 경제의 거물, 사회 각계 각층에 큰 영향력을 떨치는 사람들 다 집중해서 경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만의 문제만은 또 아닙니다. 바로 저의 문제요, 성도님들의 문제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이 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잠언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무슨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잠언서 6장에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옛 일곱 가지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교만한 눈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눈을 보면은 자기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 눈을 작게 뜬다든지 눈을 크게 뜬다든지 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보시면 교만인지 아닌지 너무도 잘 아시는 겁니다. 자, 교만의 가장 문제를 가장 크게 담고 있었던 인물이 존재가 누구인지 아시죠? 교만의 원흉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교만의 문제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원흉이 됐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배후에 있습니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 교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역사에 등장했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공중정원도 만들고 옥상도 기가 막히게 건설했고 그 모든 영광, 대단한 거대함, 그 모든 것들이 느부갓네살이 나로 인해라고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 허락하시고 가능케 하셨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를 않았어요. 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할 때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섬찟했을 것입니다. 자, 그 나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이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까지 치솟아서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했는데 밑둥치까지 나가고 오직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일이 된다. 그리고 다니엘이 조언을 할 때 자기의 그 교만을 거슬러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일, 금쟁가 그런 속에서 왕의 마음이 섬찟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섬찟한데 고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치질 않냐면 1년 12달 고치질 않아요. 12달, 1년이 지나합니다. 한번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29절, 12달이 지난 뒤에 다니엘이 그렇게 경고했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조언을 줬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 1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섬찟했지만은 또 아무 일 없이 1년이 지나니까 교만이 다시금 꿈틀거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를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29절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자, 혼자 중얼거려요. 혼자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도 뭐 거물이 뭐 어떤 그런 예, 진행을 하면은 수행원들이 쫙 달라붙죠. 수행 비서다 뭐다 많죠. 그 당시에 이 바빌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움직이면 엄청나게 망하는 그런 수행원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서 중얼거린 거예요. 혼자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영화와 나의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아마 수행원들을 엄청나게 건드리고 가면서 앞서가면서 높은 바벨론 왕궁 옥상에 서서 그 펼쳐진 거대한 영광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린 것 같습니다. 당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옥상이면은 뭐 그냥 조그만 옥상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벨론 왕궁의 옥상 규모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뭐 로마 역사가 헤로도스 같은 경우에 이 바벨론 이 제국의 왕궁의 그 옥상을 얘기하는데 그 옥상에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그 마차 있잖아요. 마차. 그 마차를 타고 기병이 싸우고 그랬잖아요. 몇 대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넓이입니다. 옥상에. 그 길이 얼마나 달릴 수 있냐면은 50마리를 넘게 달릴 수 있는 길이에요.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널찍하니.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높이가 320피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고층 건물을 따지면은 거의 30층 높이에 있는 그런 규모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런 규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고대 시대에 그 같은 규모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중 정원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 7대 불가사예요. 지금도. 그게 한 80피트 이상 되는 높이에 정원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공중에. 현대 기술로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지 않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그런 만들어 놓고 그런 위엄과 거대함에 취하는 거죠. 사람이 취하는 게 자기가 그런 거 볼 때 취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보면은 대단한 거 보면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를 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방 자기를 망각하니 신적인 존재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그런 많은 CEO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거대 기업의 굴지의 그런 리더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마지막 때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참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위엄과 거대함에 스스로 취한 느부갓네살이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도성, 내 권세와 내 영화와 내 위엄. 자, 그런데 분명히 혼자 중얼거렸는데 누구는 들어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나 혼잣말도 하나 들으세요. 혼잣말이 아니라 혼자 생각도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혼잣말도 혼자 속 생각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세요.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그 교만에 내리겠다고 하신 경고대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몰락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쌓는 거는 오래 쌓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한순간 당시에 인간 세계 최고의 영웅, 최고의 갑부, 최고의 권력, 최고였던 느부갓네살이 한순간 바로 그 다음에 들깨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내가 들깨같이 되어서 7년을 살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제국은 왕에게 모든 것이 권력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주변에도 아무도 못 오게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왕의 허락 없이 가까이 오면은 그냥 처단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중형인데 왕이 7년간 짐승처럼 돼가지고 있었으면은 바벨론 제국이 무사하겠어요? 당연히 무너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죠. 근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7년 동안 막고 계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것을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이 포로에게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은 무너져요. 이랬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그래도 유지가 됐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장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생각, 하나님과 떨어진 어떤 그런 계획, 그것을 우리가 세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하튼 7년이 지나서 정신을 되찾은 이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회심 간증을 합니다. 회심 간증이 바로 34절부터 37절의 내용이에요. 자, 간증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4절부터 3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교만한 일을 낮춘다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죠. 그냥 보면은 교만해 왜 이거 교만한 얘기를 또 하시나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결론이 교만한 일을 낮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생각, 하나님과 결별해서 사는 생활,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 그리고 내가 맺는 열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순간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은 게 복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교만하게 될까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교만한 문제가 있을 때 왜 교만할까? 정말 교만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뭐가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한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예, 참 사람에게 왜 교만이 이렇게 떠나질 않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알고 싶으세요? 이 교만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별일 없어. 이렇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해도 뭐 그냥 지나가잖아. 이거예요. 아,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마음은 높아지고.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별일 없다는 것은 잠시의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교만의 결과는 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서슴지 않고 죄를 저지를 때 그 순간에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원하는 것을 더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너지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성신껏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하는데요, 세상을 보면은 교만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죄를 저질러도 일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 그런 유혹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이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치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치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다. 하나님은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회심 간증을 봤어요.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로우심으로 살 길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처럼 죄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고백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하고 보기도 하고 목격도 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꼭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만이 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자고 하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